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북나 4월 7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상수입니다.
네, 오늘은 재보궐선거 날인데요. 저희는 하루 전날인 4월 6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과 부산 시민분들은 뭐 투표를 하셨거나 또 하실 예정이시겠죠? 아무튼 저희도 이제 곧 투표를 아마 하러 가겠네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네, 저희가 사전 투표를 못해서 네. 4월 7일에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뭐 도의원 투표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최근 논란이 됐던 온라인상의 한중 갈등 이야기 그리고 그 논란이 생겨나게 된 그 중국 내 특수 상황인 분노 청년, 뭐 소분홍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근간에 있는 동북공정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건데요. 사실 최근에 정말 인터넷 뉴스 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관련한 기사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파오차이 논란이라든지.
한복이 뭐 어디 거냐 막 갑자기 이런 좀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역사 왜곡처럼 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갑자기 이걸 왜 이러냐 라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약간 반말하는 차원에서 만우절에 뭐 이렇게
마라탕도 우리나라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이제 설전을 벌이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가장 많이 봤고 어씨 뭐야 이렇게 생각됐던 거는 사실 파오차이 논란이긴 했었거든요.
네.
한국의 김치가 사실은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네. 중국의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랬죠. 그랬죠. 이게 시작이 언제인가를 봤더니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인 중국식 염장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 승인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중국 김치가 국제 김치시장의 기준이 됐다. 한국은 굴욕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면서부터를 시작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포털 사이트 네. 바이두라는 곳이 있는데 바이두가 지난해 12월에 또 한국 김치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에서 유래했다라는 표현을 넣은 게 좀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뭐 사이버 외교사들 짠 반크가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바이두가 그 표현을 삭제하면서 기원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고 바뀌면서 좀
논쟁이 더 어쨌든 네. 거세졌죠.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이들 뉴스 보셨겠지만 유튜버 리즈치가 김치를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Chinese food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김치는 한국 음식이다라는 걸 한국 유튜버가 올렸는데 그 영상은 중국에서 삭제되고 막 이런 논란들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논란이 이런 논란을 왜 일어나는 거지? 그쵸. 라는 의문을 네. 많이 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주한 미국 대사가 또 앞치마 입고 김치를 담그면서 김치는 한국 음식입니다라는 네네. 거를 되게 강조하게 되고 또 그랬더니 UN 중국 대사가 그러니까 UN에 있는 중국 대사가 또 김치를 본인이 담그는 모습을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약간 묘연 장면들이 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논란이 막 커지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가서서 아 뭐 식품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논쟁보다 더 좋은 한중의 우호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하시죠. 막 이런 식으로 진화할 정도로 양국에 굉장히 되게 불타오르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사실은 중국이 이제 우리가 당연히 한국 문화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을 사실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논란이 됐던 적은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김치까지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던 논란이라서
그쵸.
참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도대체? 이런
저도 약간 모든 것에
봤어요.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저도 아, 이렇게까지 커지는 논란인 게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로 중국 내에서 믿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그냥 온라인상의 일부 네티즌들의 그냥 설전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대다수의 중국 청년들이
네.
참 궁금했는데 여기에 또 김치 플러스 또 한복에 대한
맞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한복도 건드리는구나라는 생각을 살짝 네. 했었는데 한복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면은 중국 기업 페이퍼게임즈가 작년 11월에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을 국내에 출시를 하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이 게임은 캐릭터를 스타일링하고 메이크업하면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 게임 캐릭터에 적용되는 의상 중에 국내 출시 이벤트로 한복을 출시를 했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걸 보고서 한국은 중국 소수민족 의상이니 중국 옷이다. 중국 명나라 의상을 베낀 거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페이퍼게임즈가 공식 입장을 내고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 조국의 입장과 기업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국가의 존엄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중국 네티즌을 의식하는 입장을 냅니다. 그러면서 한복 아이템을 파기하고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요.
네, 한국에 출시하면서 한국 에디션으로 한복을 냈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막 화를 내니까 중국 네티즌을 의식하면서 네.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중시합니다라는 네. 거를 낸 거잖아요. 한국에 출시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가 한국 사용자들은 나죠.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불만과 탈퇴가 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페이퍼 게임즈는 해당 게임의 한국판 서비스를 아예 종료해버려요.
네.
이것도 논란이 꽤 컸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바이두에서 삼계탕을 네. 고려 인삼과 연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식 국물 요리 중에 하나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라고 서술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이 과거 한족이 입은 한푸가 기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한국 네티즌들은 지금 한복 챌린지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복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상이라는 메시지를
네,
전했고
한참했고,
네. 네. 그리고 중국 네티즌은 또 반대로 똑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한복은 중국 의상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면서 반발을 또 합니다.
네. 중국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 사례는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뭐 아이돌이나 그쵸. 연예계 쪽으로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 거는 지난해 7월에 그 가수 이효리 씨가 MBC에는 놀면 뭐하니에서 예명으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마오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제 SNS 계정을 폐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방탄소년단이 뱀플리트 상을 받으면서 6.25 전쟁을 언급하면서 한미를 얘기하는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중국 네티즌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라 라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계속 역사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런 것을 기원을 논쟁을 일으킨다라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읽는 키워드로 분노 청년이라는 네 글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 분노 청년은 중국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좀 맹목적으로 애국을 하고 광적으로 외국을 배척하고 자유주의적 지식인을 공격하는 청년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이 이상하고 어느 정도인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좀 찾다 보니까 분노 청년이라는 게 있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주장과 책들이 나와서 저희도 이걸 준비해봤는데 이 분노 청년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중국에서도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분청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처음 등장한 거는 1970년대 홍콩 영화였다고 하는데
꽤 오래된 용어죠. 기원을 가진 용어네요.
네. 근데 당시에는 사회의 불만을 갖고 급진적인 변혁을 도모하는 청년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져서 인터넷을 통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도시 청년들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최근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김인희 연구위원이 출간한 중국 애국주의 홍위병 분노 청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 역사나 뭐 사례 같은 게 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 분노 청년은 애국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극단적인 배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의 극우나 일본의 우익과 유사하긴 하지만 노년층이 아니라 청년층이라는 게 차이점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막 그 분노 청년이라고 했을 때 저는 뭔가 정말 사회의 불만을 갖고 막 급진적인 뭐 변혁을 추구하는 그런 좀 개혁 세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이 중국의 분노 세대는 분노 청년은 그게 아니라 애국주의로 무장한 분노 네.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 책을 찾아봤었는데 분노 청년이 시대별로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 등장한 세력은 또 소분홍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네, 시대마다 뭔가 용어가 다르대요. 요즘의 분노 청년을 지칭하는 단어가 또 소분홍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분홍은 그러니까 작은 분홍색이라는 뜻인데 2003년 극단적 애국주의에 심취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가 이 분홍색이었던 것에서 명칭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주로 2030 고학력 남성이 주축이고요. 주요 특징은 중화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뭐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됐다. 약간 중국이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서 그런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중화주의를 기본으로 한 애국주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 세상이 중국을 존경하고 중국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믿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공격 대상은 외국이고요.
우리가 지켜봤던 그 논쟁들도 다 이런 맥락이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이 책을 네. 보면서 이 저자는 이 소부농 세대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상을 머리에 물붓듯 주입하는 관수법 애국주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1980년대 천안문 사태를 겪은 공산당이 아 비판적 젊은 세대를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출현을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강력한 애국주의 교육과 운동을 벌인 그 산물이 소부농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이 중국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자본주의와 미국, 일본을 왜 증오해야 하는지를 교육으로 체득한 세대가 소부농 세대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도 2019년의 워딩을 보면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를 공지하면서 애국은 모든 인민의 의무이며 직무라는 내용을 전 국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중국 정부가 이런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소부농의 현상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소부농의 분노 표출 방법은 앞서 홍상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방식인 건데요. 주로 이제 해외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건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출정을 위한 의식도 하고 규율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만이 사용하는 이모티콘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뭐 공격 대상을 설정하면 인터넷 게시판을 가서 특정 이모티콘을 올리면서 도배하는 형식으로 웹사이트를 공격하고 다운시키는 건데 홍 기자가 주 공격 대상이 외국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공격이 가장 많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김인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14차례 이 소부농이 외국 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국이 5차례로 가장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동방신기나 BTS 같은 아이돌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네이버 같은 포털이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뭐 그렇습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애국이잖아요. 네. 뭐 애국주의는 뭐 있을 수 있죠. 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왜 이게 주요 타깃이 외국이 되고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걸까요?
왜 유독 한국에 대해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김인희 연구위원은 한국이 문화 도둑이라고 중국은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열광한 세대인 것도 맞지만 또 동시에 한국은 교만하고 음흉하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있다라는 건데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문화적 세례를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한국이 중국을 훔쳐가고 있다라는 게 그들의 기본적인 정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이 다른 나라 문화를 훔쳐간 무지한 민족이고 문화 침략자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 드라마를 시청 거부해야 한다. 한국 물건을 불매해야 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사실은 알고 보면 한국은 중국의 혼천이도 훔쳐갔고 중국의 중의를 한이라고 부르고 중국의 한자를 훔쳐가려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러한 정서가 여론에 깔려있는 정서라는 거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그러니까 공산당 산하에 있는 청년 조직이 이러한 소부농들에게 교묘하게 지령을 내리고 뭐 주도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게 자발적인 행위로 보이지만 또 한편에선 뒤편에 뭐 그렇게 좀 지령을 내리는
교묘하게 이들의 심리를 네. 이용해서 응원하고 지령을 내리고 네. 이렇게 주도하고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 이 분노 청년이 중국의 한 10대, 20대 청년들의 주요 생각일까요? 전 그게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해요.
네. 연구가 꽤 있는 것 같던데 보면 90년대 이후 출생한 남성들이고 주로 되게 고학력자가 많다고 네. 돼 있더라고요. 뭐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읽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현상의 여파가 우리나라 문화에까지 와서 우리도 그 뉴스를 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조금 더 좀 경계할 만큼 좀 어느 정도 세력화돼 있다라는 뜻으로 또 읽히기도 해서 이 책을 보면은 조금 더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한류가 뭐 기생충, BTS, 뭐 그 영화 미나리 뭐 이런 것처럼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중국도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큰 시장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근데 중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애국주의 교육을 강하게 받으면서 자라난 청년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음 깊숙이 아, 우리의 속국인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문화로 날린단 말이야? 라는 그런 열등감? 약간 뭐 이런 정서가 혹시 있었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네. 또 이게 익명성이 더해지니까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더 번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 내에도 원래는 이러한 소분홍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중국 내 지식인이나 칼럼니스트들이 분노 청년의 움직임에 대해서 애국을 무기로 깡패짓하는 불황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표했었는데 시진핑 체제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칼럼니스트들에 대한 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러한 주장이 점점 목소리가 사그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지적을 했던 건 분노 청년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했던 지식인들인데 이들이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점차 이러한 목소리들이 아예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소분홍이나 이런 활동들을 누군가 제어하거나 지적하는 목소리가 지금은 사실상 없는 게 맞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네. 근간이 된 또 동북공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공지사항 잠깐 듣고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대똥나의 성장을 위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er@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똥나 유튜브가 이번 주 말에 아마 이제 영상이 또 하나 나갈 텐데요.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저랑 이지상 기자가 만났어요. ESG 관련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야외에서 또 촬영을 아주 날씨 좋은 날에 야외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의 호스트 이지상, 홍상지 기자와 함께 중국 내 분노 청년과 그 근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이제 언급한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이 분노 청년의 근간에는 사실은 그 20년간 진행된 이 동북공정 이야기를 빼놓고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정말 예, 이 동북공정 얘기 뭐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말인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동북공정이 동북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공정의 줄임말인데요.
네.
무슨 뜻인지 더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이 중국의 동북부 변방 지역이 있어요. 현재 이제 북한 위쪽을 걸치고 있는 중국의 삼성이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역을 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역사를 연구하는 국가 차원의 사업을 중국의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과거의 역사와 이로써 파생된 이 현대사의 흐름까지 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거죠. 중국은 이 동북공정을 2001년 6월에 추진 계획을 밝힌 뒤에 2002년부터 정식으로 이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근데 이 동북공정 이전부터 중국이 90년대부터 계속 고대사와 뭐 중국 주변국과 소수민족 관련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계속해 나갔어요. 왜 중국이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갔는지를 보면은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하나의 통일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뤄진다는 이 대중화 사상을 다져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연구가 왜 우리나라의 갈등을 낳았는지.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을 갖고 진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의 동북부 변방지역, 북한 위쪽 이 지역은 과거 고구려가 있던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역사 시간에 당연히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고 이제 배워왔는데
네.
중국이 이거는 사실 우리 소수민족의 지방 정권이었어. 그러니까 온전한 나라도 아니었어라고 좀 이렇게 고구려 역사를 축소하고 자연스럽게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동북공정을 통해서 했던 거죠.
네.
근데 고구려는 이제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또 중국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 주장이 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일부 학자나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장이 되었는데 이 2002년에는 나라 차원에서 이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 주장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 역시 이 고대 중국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이라는 게 또 중국이 동북공정을 펼치면서 한 주장입니다.
네.
아무튼 눈앞에서 뭔가 이웃나라의 역사 왜곡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험을 한 것이죠. 뭐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삼국사기나 뭐 광개토대왕릉비나 뭐 삼국유사나 뭐 여러 기록물이나 유물을 보면은 고구려가 이미 하나의 독립된 국가였고 한국의 역사 체계 속에서 인식이 되었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나 지금 중국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의 역사 이런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서 2004년 3월에 교육부 산하의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을 하고 2006년에는 아까 그 김인희 연구위원이 속해 있는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이 고구려 연구재단까지 흡수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네. 근데 아까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이 동북공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는 2007년까지 된 건데 네. 또 이야기 동북공정 이야기를 할 때 20년의 프로젝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뉴스에서 계속 요즘에도 이 단어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이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 진행된 동북공정은 중국이 일단 하나의 명확한 국가관, 일명 이제 통일 다민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명확한 국가관을 새로 세워서 소수민족까지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포섭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한 과정이었고 지금도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 중국 전문가의 논문이나 인터뷰 기사들을 토대로 좀 더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이 1980년대에 개혁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소수민족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런 와중에 또 계기가 됐던 거는 소련 소비에트가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 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 동북 지역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넘어오게 되고 또 동북 지역의 조선족은 또 한국으로 또 몰려가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의 정체성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나중에 또 분쟁의 소지가 또 있을 것 같다. 이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이들의 정체성을 중국에 귀속시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더 단단하게 하나의 중국을 크게 만들어야지만 나의 힘이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이 동북공정이었고 이 소수민족의 역사나 현재 중국 국경에 위치한 지역 역사를 모두 중국의 역사로 들어오게 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중국, 역사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성하려는 것이 이 동북공정의 최종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서남공정도 있고 서북공정도 있어요. 서남공정은 중국이 소수민족인 티베트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공정 연구를 뜻하는 거고 서북공정은 또 위구르 자치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공정 연구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좀 각종 역사 공정을 통해서 주변 국가의 역사를 자국 역사에 좀 속속 편입시키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분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동북공정은 중국의 이 대중화 사상 건설을 위한 국가 전략의 일부분이라는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아까 이지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애국주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받아온 그래서 중화주의로 지금 무장한 중국 청년들을 중심으로 파오차이 논란이나 한복 역시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역사 공정에서 이제 문화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역사 공정은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온 공정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 왜곡의 흐름은 애국주의에 충실한 젊은이들의 자발적 행위라는 것. 물론 뒤에는 뭐 어떤 그런 지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발적 행위라는 게 다른 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동북공정이 기반이 된 그런 역사교육, 중화주의 역사교육, 그걸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그동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받아왔을 텐데 그 받아온 그 사상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게 다 한국에서, 이게 다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
네.
왜 한국이 한국의 김치, 한국의 한복이 왜 다 한국 거야? 약간 이런 감정적인 것도 같이 생기게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홍 기자가 말해주셨던 동북공정은 이제 역사,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를 어떻게 볼 것인지 중국의 역사에 관련한 프로젝트였다라고 보면 이 김인희 저자가 쓴 이 분노청년 관련한 글에 보면 사실 분노청년들은 고구려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이 사실은 크지 않은데 오히려 문화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연구를 한 건데요. 근데 이제 김인희 저자의 주장은 속국이었다는 정서가 일단 깔려있다라는 전제하에 한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분노 표출이 있는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국은 약소국이니 자신들이 마음껏 분노를 표출해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어쨌든 중국의 그 네티즌들이 다소 어떻게 보면 감정이 또 섞인 상태에서 벌이는 이런 논쟁들로 당연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겪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죠. 이 분노를 계속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논란이 하나 있었죠. 그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네. 역사 왜곡 논란으로 2회 만에 종영이 됩니다. 이 일 역시 뭐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이 한순간의 갈등이 쌓여서 터진 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선 구마사는 조선시대 태종이 왕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그려진 판타지 사극이었는데요. 첫 화부터 태종이 악기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고 그가 환각에 시달려 무고한 백성을 학살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악령들로부터 백성을 구하려는 충령대군, 이 훗날 세종이 되는 인물이죠. 충령대군이 구마를 하러 온 서양인 신부를 기생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근데 장소가 너무 중국풍으로 꾸며져 있고 네. 이들이 대접하는 음식도 월병이나 오리알 등 중국 음식이어서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역사 왜곡이라는 시청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에 제작진과 SBS는 뭐 어떻게 이제 답변을 했었냐면은 이 조선구마사는 조선 초기의 혼란 속 인간의 욕망에 깃든 악령이 깨어난다면 이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판타지 퓨전 사극이다. 판타지적 상상력에 포커스를 맞추려 했으나 실존 인물과 역사를 다룬 만큼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려서 진화에 일단 나섭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고요. 기업들도 제작 지원과 광고를 줄줄이 철회하면서 결국 조선 구마사는 2회 만에 방영이 취소가 됩니다. 이전에도 사실 드라마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비판을 받을 적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방영이 취소된 거는 처음 있는
진짜
일이었어요.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네. 처음 봤는데 아무리 허구인 드라마라도 역사적 고증은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과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자라는 이런 대립도 있었지만 저는 이 대립을 넘어서서 이 논란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다라는 게 더 치명적이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심지어 뭐 이번엔 중국의 전파공정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네. 최근에 파오차이 논란 등으로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상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조선구마사 이후에 TVN 드라마 빈센조에서도 그 빈센조 변호사가 밥을 먹는데 중국 기업의 비빔밥이 PPL로 등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아 이러한 사회 인식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에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논란이 주고받아지는 거를 좀 찾아보면 일부에선 이것도 상상력의 일부인데 우리 역시 과도한 애국주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에 보면 링컨 대통령을 흡혈귀 사냥꾼이라는 설정으로 드라마도 나오는데 실제 역사와 다른 상상이 드라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중국에 쌓인 감정을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를 통해서 표출해도 되는 거냐라는 뭐 주장인 거죠. 근데 또 반면에 그간 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에서 굉장히 사회인식이나 역사인식을 나태하게 좀 감안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터질 게 터진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상력을 위해서 뭐 일부는 양보를 할 수 네. 있지만 상상력보다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링컨이 뱀파이어라는 설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링컨이 인종차별주의자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회인식을 꼭 감안해야 하는 게 있는 거다라는 주장도 같이 공존해서 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민감한 주제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분노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아, 이게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양국이 주말에 한중 외교회담을 네. 하긴 했지만, 두 양국이 뭐, 악수를 한다고 이제 해결 끝?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를 했지만, 동북공정이 근간에 있는 거고, 그 근간에는 애국주의 교육이 있는 거고, 굉장히 되게 오래된 저변의 정서가 깔려 있는 거라서, 아, 이거에 가시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더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연구 자료를 보면 중국 내에 이러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중국 내에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꼽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부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니까 그 사회 불평등이 굉장히 쌓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일환으로 분노 청년이 등장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상황을 봐야 하고 해법도 그러네요. 찾아봐야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또 중국의 사회 문제가 또 담겨 있는 네. 것이기도 하네요. 네. 지상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의 방송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희 두 기자도 중국 관련한 전문가는 아닌데 눈에 보이는 온라인 상에서 이런 사회 현상이 있었고 이 현상을 읽으려면 어떤 키워드를 가져와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분노 청년 그리고 동북공정 두 키워드를 가져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해서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도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 더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모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참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한 방송이기도 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똑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